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저는 교회에 5살 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뭐 여러 계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지각이 있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교회에서의 여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제 스스로 이제 말씀을 읽게 될수 있을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경험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들이 참 주옥 같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 말씀이 정말 찔러 쪼개는 정말 그 성령의 검이구나 이런 걸 경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 말씀들 중에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불편해서 쉽게 저버리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이 말씀은 이해를 해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어느 정도로 부인하는지, 어느 정도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체크리스트처럼 이 말씀을 사용해서 지금은 어떤 상태구나, 뭐 지금은 어떤,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구나, 뭐 이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정도로 사용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어록 정도로 기억하고 넘길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제자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피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엄중히 우리 스스로의 행위의 주체자로서 정직하게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어떤 발버둥을 쳐도 이 말씀에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발버둥을 쳐요. 아, 나는 제자는 아니지 않나? 성도는 좋고 크리스찬은 좋은데 제자는 좀 아니지 않나 내가? 제자는 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 아닌가? 그런 시각이라면 저는 또참 벗어날 수가 없네요. 또 목회자라는 그런 교역자라는 그런 어떤 제자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저는 사로잡혀 버린 것인가? 아니면 소위 모든 성도님들 중에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이름의 훈련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나도 받기로 스스로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 아닌가? 제자들만 십자가 지는 거 아닌가? 좀 부담스럽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맞다면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한때 유명했던 책인데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국어 제목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표지에 이렇게 굉장히 당돌하게 쓰여진 책으로 기억하는데, 영어 원제는, 원래 제목은 Not a fan. 나는 팬이 아니다. 팬이 아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팬인가? 그 아이들먼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팬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걸 팬이라고 부르고 제자는 팬이 아니다. 제자의 길은 비싸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제자다. 팬으로 활동하는 건 잃을 게 없어요. 했다가 말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이만큼의 대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트위스트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당돌하게, 대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제자다. 당신은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여러 애인들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당신은 자기의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의지하는 제자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뭡니까? 제자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마가복음을 여기까지 좀 의미 있게 읽어오셨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좀볼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제자들이 막 뒤섞여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더 깊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적들, 지금껏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이적들에 직접 목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좀잘 자랐죠. 잘 자라서 제자들이 자발적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데 딱그 순간, 그 자발적인 신앙을 고백을 하는 딱그 순간에 비로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셨다. 순환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이야기하셨다. 31절.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요약하면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물론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의미가 있지만 요약하고 요약하면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 이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위대한 사역에 대한 선포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마만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는 존재가 지금은 조금 비실비실해 보이거나 그리고 적어도 좀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참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지언정 적어도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맡기실 존재들, 점점 자라갈 것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실 아주 특별한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과 팬을 나누고 계세요. 제자는 이러하다.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8장 이 부분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제자들한테 지금까지는 너희가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다면 이제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come and see and die. 와서 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는 요구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더 너머를 이제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솔직히 어려웠어요. 저는 솔직히 어려웠는데, 그리고 지금도 다 이겼다, 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는 말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제자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내가 제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제자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정말로 이 말씀대로 뛰어들든지, 이제는 좀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어떤 스텝들을 하나씩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Come, 그리고 see, 그리고 die.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come,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나아가는 건 아니에요.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존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따라오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접촉하고 그냥 플라이어 하나 주고 난 이런 사람이다 뭐 명함 하나 주고 그냥 접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의 일회성의 단편적인 만남이 아니라 복음으로 초청되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 말고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거기가 제1 시작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1번입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나의 삶의 방향과 에너지를 이제는 예수님께 초점 짓고 그분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마치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실 때에 그냥 잔말 말고 따라와. 그냥 알아서 따라와.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최종적인 소명과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거는 불러놓고는 한번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자. 그리고 여기서 필터링 돼가지고 탈락하는 애들은 내가 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르심 그 자체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부르시는 그 소명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건 구원을 전하는 것과 따로 뗄수 없는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즉시로 우리를 제자로 사명을 갖게 하고 우리를 파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아니면 어떤 레벨업을 해야 그때쯤 돼야 내가 제자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를 향하여 그분은 완성된 마음을 기대를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볼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과정, 구원을 받게 되는, 건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교육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간구를 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로 아무 자격이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들은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줘서 내가 내 백성 내가 이렇게 통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보여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여지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를 통해 보여주겠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잘했습니까? 잘 못했죠. 여러 가지 실패의 사건들, 금송아지 사건, 시딤 음행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 수많은 실패의 사건들을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구원과 소명이 결합된 형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40년간 따라다니죠. 제자의 모티프입니다. 따라다니죠. 팬은 소비하는 걸 좋아하지 소명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팬이 움직이는 모티베이션은 내면의 만족에 있죠. 그러나 제자가 움직이는 동기는 장차 성취될 그 소명으로부터의 부르심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과거의 자격이나 경력에 달려있지 않고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사 우리의 제자됨을 첫 태초부터 부르신 우리의 제자됨이 온전히 성취될 그곳으로부터의 그 종말적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죠. 사람을 낳는 어부의 최종 그림,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갖고 계셨고, 그 최종 그림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오라 하였으니,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소명과 그리고 부르심이, 구원이 함께 종합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라 하실 때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교회에는 임직자들의 휴무 제도가 있습니다. 3년을 섬기고 1년을 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3년을 섬기고 재신임 투표를 해서 계속 임직 기간을 이어갈지 아니면 거기서 그만두게 될지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도도 이 땅에 어떤 것을 영원하게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이 휴무 제도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 일면 지혜로운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지치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번아웃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휴무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다시 제자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번아웃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잖아요. 항상 슈퍼맨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연약함, 그리고 연약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번아웃이 있는가? 제가 지금 저희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직자들 힘들어도 무조건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번아웃은 왜 오죠? 가지고 있는 헌신을 다 쓰면 번아웃이 오는 게 당연한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일까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수동적이 되는 건가요? 아니 또뭐 임직자만 하라는 건또 되게 수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임직자만 제자인가요? 확실히 팬은 오래 못 갑니다. 팬은 어떤 동기로 하든지 간에 팬은 오래 못 갑니다. 번아웃이 와요. 그러면 제자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헌신의 정도를 잘 알고 매니지를 잘 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건가? 핵심 질문인데요. 이 번아웃 현상만 보더라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제자에게는 뭔가 이 땅의 원리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제자로 걸어가는 가운데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스텝은 오라, 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나님 나라를 보라.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잣대를 마음껏 재단하지 말고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봅니다. 뭔가 다른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깨닫게도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크게 뉘우치기도 하죠. 어쩔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보는, 따라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인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고 경험하고 배우는 사람들. 그게 제자다. 누가 기독교를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는 그 자체로 놀라운 원리, 놀라운 시스템이 맞지만 그 기독교가 놀라운 시스템인 이유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만난 이 하나님 나라가 가설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역사하는 그런 약한 능력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진짜 작용하는 진짜 true nation, 진짜 true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정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익숙해져 버린 이 땅에서의 당연한 원리.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알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이거는 뭐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이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는 영생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결과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제자들이 새롭게 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아는 기쁨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자죠. 여러 레슨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아마 때가 차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누구라고 경험했느냐? 여기에 제자들이 훌륭한 답을 내놓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구약으로 치면 메시아, 구약으로부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예언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대답을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요나 시몬아, 참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너무너무 좋은, 잘 말했다. 칭찬을 하시죠. 그게 제자들이 와서 보고 배운 결과입니다. 제자의 일종의 리절트라고 할수 있죠. 열매라고 할수 있죠. 제자들이 그동안 외운 거 정답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언젠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외운 거 대답한 게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 곁에서 그 진리를 경험하고 보고 배운 그 결과로서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잘 왔죠. 잘 왔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팬들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아는 기쁨은 진짜 재밌거든요. 너무 짜릿하거든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리는 그 경험들을 할 때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팬들도 할 수 있다. 제가 설교를 최근에 여러 번 하게 되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고 반성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각한 질문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읽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 설교에 대한 엄중한 어떤 부담감, 눌림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떤 메시지, 어떤 컨텐츠보다 시원하고 이거를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요. 정말 복음이 얼마나 시원케 하는지 보물을 발견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복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즐거움은 있는데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사고 있는가?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를 즐거워하는가?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왜 혼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혼나는 거예요? 답 잘했는데 너무나 지금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사탄아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혼나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제자들의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님 그리고 주님을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의 총집합체가 되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당할 것인데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베드로는 무엇이 불편했고 무엇을 항변했나요?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고난이 걸려서 그럴 겁니다. 고난이 싫어서. 고난의 끝은 죽음인데 죽는 거 싫어서. 여기서 모든 게 뒤집히는데요.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 진리에 대한 황홀한 기쁨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재료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계속되는 자기 쾌락으로 남을 것인지 두 갈래 길로 나눠집니다. 베드로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 주님 이 정도가 딱 좋은데요? 주님 저희도 이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좀 알았고 예수님께서 막 이곳저곳에 막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 정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유지하면 안 될까요? 이제 내가 팬다운 팬이 됐는데 갑자기 고난을 왜 얘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점에 가장 진리의 정수를 선포하셨는데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베드로는 죽는다에 꽂혀가지고 항변합니다. 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죽는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부활, 산다, 죽어야 산다 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33절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극명하게 나눠지죠. 지금 베드로는 부활이 들리지 않아요. 고난이 싫어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부활로 가는 통로로서의 그 십자가 고난은 피할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산한 여인이 내 배로 낳은 아이를 비로소 만나게 되면 그동안 진통했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야만 비로소 보게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내가 지금 처음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의 비밀을 처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데, 마지막 레슨의 비밀을 지금 여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동안의 제자들은 팬들과 많이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들을 충분히 즐겨왔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같이 찬양도 하고 직접 이적들을 경험한 많은 간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수여받고 제사장 나라, 제사가 뭐예요? 제사. 제사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자유케 된 그 새로 거듭난 백성으로서 온 백성에게 이 제사의 의미를 알려주는, 온 백성에게 이 부르심을 보이는 그 이스라엘처럼 이제 제자들은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나가도록 명령을 받는 거죠. 아까 제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중요한 그룹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라. 진짜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죠. 십자가를 따라.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그냥 무턱대고 너희는 십자가를 져라, 이걸 가혹하다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come and see, 많은 것들을 봤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은 이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재료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하심 때문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비유로 많이 배워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이제 점점 더 믿음이 생기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레슨, 내 힘으로 왔든 끌려왔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질문 앞에 서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9장 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희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가 죽음을 당하기 전에 십자가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클라이맥스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까지 포함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가운데 있죠. 그 영광스러움이 십자가에 가려져 있지만 그 너머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은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예수님을 제가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적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주어지면. 그 범위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약간의 이방 땅을 커버하셨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들은 전 세계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끝나지 않아요. 지금 2000년을 넘어서 지금 오늘도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서 있다면 이 땅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 중심에 제자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피할 수 없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이신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제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면 1차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에 고민하게 되고 불편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갈망과 그러나 주저하게 되는 그 양면이 뒤섞여 있는 상태. 맞습니다. 제자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고민만 하다가 뒤돌아가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부끄럽더라도 그리고 정말로 안 될 것 같더라도 그 불뱀을 향하여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설 때에 그때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약한 의지조차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많은 고민들과 염려들은 사실 부질없는 것들이 되죠.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앞선 세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음 세대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이 먼저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 주십시오. 바울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너무 오래 주저하지 말도록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팬심은 좀 버리고 예수님을 즐기기만 하는 팬심은 좀 버리고 정말 제자됨의 그 부르심의 원리를 가지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의 비밀을 사모하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절을 향해 좀 나아가고 있는데 절기상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 끝없는 자기 부인 그리고 그로 인한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